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입니다. 오케이. 53절 5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로 시작된 그 부활절 메시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고 그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53, 54절로 잡았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열대 과일 두리앙이라고 아시죠? 과일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과실 투성의 껍질을 벗기면 안에 노란 속살에 그 크림같이 부드러운 두리안 과육이 있죠. 아이스크림을 빨아먹듯이 씨에서 그 과육을 발라서 먹는데 그 질감이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아보카도나 커스터드 크림 같이 부드럽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천국의 맛과 대조적으로 냄새는 지독하다. 숙성된 두리안은 계란 썩는 냄새나 화장실 냄새같이 역겨운 지옥의 냄새가 난다. 냄새만 맡으면 먹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달콤하고 고소한 맛은 한번 그 맛을 알게 되면 중독될 만큼 매력적이기도 하다. 어떤 차원일까? 고개를 지금 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호주에서 그 두리안 냄새로 인해서 가스 유출이 일어났다고 해서 시민을 대피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계란 썩는 냄새나 화장실 냄새같이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물론 과장됐겠죠. 이게 근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 저는 이것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잘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매치하기가. 보통 맛도 좋고 이렇게 하면 냄새도 좋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 근데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데 부패되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이 죽을 것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두리안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속성이 먹어보지 않는 저에게는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듯이 말이죠. 사람이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음이 없는 차원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동네 뭐 건강하게 지낸 사람도 그 주변에 보면은 아프고 늙고 죽거든요. 인간계트는 늘 이 세 가지 현상, 노화, 질병, 죽음. 그래서 상상이 안 되죠. 이런 노화, 질병, 그리고 죽음이 없는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요. 우리 일상 가운데 병원들, 그 수많은 의사들, 엄청난 제약회사들. 제약회사들 1년 그 선정 광고비가 수천억 원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삶의 일부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눈만 뜨면 약국이 없다, 의사가 없다, 병원이 없다, 의과 대학이 없다. 의사 만나고 약을 처방받고 입원하고 너무 깊숙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 어떤 그 삶의 차원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년에 몇 번은 우리 가까이에 아니면은 누구를 통해서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4, 5년에 한두 번은 실제로 그 장례식장에 앉아서 참석해서 애도하고 예를 표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에요. 일상이에요.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사망이 없었고 질병이 없었고 늙는 것이나 노화되는 것이 없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인류 역사 어떤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그 뒤 인류 역사 수천 년간 동안 노화, 질병, 죽음이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류가 상상한 적이 없는 어떤 차원, 우리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병원 자연스러워, 의사 만나는 거 자연스러워, 약국 찾는 거 자연스러워, 처방받고 또 재처방받는 거 너무 자연스러워. 우리 삶의 일상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죽을 거라는 소식,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전혀 없는 어떤 차원의 세상이 열린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노화, 질병, 죽음이 없는 차원의 세상. 오늘 본문 53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노화, 질병, 죽음이 일상적이던 인간에게 이것이 전혀 없는 차원의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은 헬라 원문을 보니까 쉽게 분해되고 해체될 수 있는 몸, 쉽게 분해되고 해체될 수 있는 몸이 해체되지 아니하고 분해되지 아니한 몸을 입겠고 반드시 이 죽을 것이, 이 죽을 것은 헬라 원문을 보니까 subject to death,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지금 현재 몸을 이야기합니다.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장례식장이 필요한 몸이 죽음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병원이 필요 없는, 의사가 필요 없는, 장례식장이 필요 없는 그런 몸으로 화할 거라는 거죠. 여기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에요. 성경은 원래 원문 자체가 한국말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영어로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 글자로 쓰여졌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졌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 때 그 그리스어로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커머셜 랭귀지, 그 상용 언어였기 때문에 지금의 전 세계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만 알면 되잖아요. 중국어가 훨씬 많이 쓰여지는데 영어를 가지고 인터넷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듯이, 그래서 전 세계적인 소통 언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어라고 이야기하죠. 21세기 지금은. 근데 2000년 전에는 이 커머셜 랭귀지가 뭐였는가 하면 그리스어였어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되게 합니다.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문장의 첫 번째에 놓습니다. 우리 한국어도 그러한 자유자재함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되는 것이, 문법적인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한국어예요. 헬라어가 그런 자유함이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문장의 첫 번째 배치한다. 그러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앞에 두고 싶어 하는 단어가 뭐였을까요? 예? 뭐라고 틀린 대답을 하셨죠? 그래요. 또 다른 분은 여기서 우리는 부사로 처리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은 동사형인 반드시 무엇을 하다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필연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있는데 그것을 대의라고 해요. 대의.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마태복음 16장 그 장면 있잖아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때 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헬라어 말은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다. 누가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가? 누가 이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존재 없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라는 그러한 동사죠. 이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 강조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 부패될 몸이 부패될 수 없는 몸을 입을 것이다. 죽음에 쉽게 굴복하는 이 몸이 죽음이 불가능한 몸을 입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입게 되어 있다. 필연적으로 그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무엇이? 부패될 수밖에 없고 쉽게 죽음에 굴복하는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부패와 상관없는, 죽음과 상관없는 불멸의 몸을 잊게 되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미래의 현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성경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빨리 말했죠? 반드시 되어질 미래의 현실에 대한 지금 내가 가진 분명한 확신, 그것을 성경적으로 소망이라고 그런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미래에 되어질 이 사건이 자신에게 분명한 현실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소망은 불확실한 내용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년 내로 내가 내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5년이 지났을 때 내 집을 소유하게 된다는 내용이 불확실하죠. 이때는 우리가 소원이라고 그래요. 미래에 될지 안 될지 모를 때 소망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생일 계획 자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10살짜리 아들에게 자 누구누구야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고 양초 이제 불을 꺼. 이 아이가 불을 감고 또 엄마 말 따라서 아빠 나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사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겠죠. 근데 이 여러분 닌텐도 스위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게임기 세트가 30만원, 40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쉽게 뭐 물쓰듯이 돈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노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생길지 안 생길지 불안해요. 그때 이 바람, 그 wish를 소원이라고 그러지 성경적인 의미에서 소망이라고 하지 않는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의 그 진정한 신분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서 자주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지 지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 믿고 제자 훈련 받을 때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이제 구원의 확신 그것을 짚어주는 섹션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반을 인도하던 형제가 이런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에 볼펜을 중간에 끼워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책 중간에 볼펜을 끼워서 함께 줬다면 볼펜 또한 선물을 같이 준 것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해나가요. 그것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지금 뭐 37, 8년 전 이야기인데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믿고 그 주님을 인바이트하는 순간에 웰컴 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께서 내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분 전체를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분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강력하고 놀랍고 보배롭고 영화로운 여러 측면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그 차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성경책에 볼펜을 끼워서 누구에게 줬다면 그 볼펜 하나가 그게 포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생명을 영접하고 그 생명이 나에게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그 형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가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인자 그 DNA가 심겨진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설교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영원한 몸이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제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 예화를 한 번 이상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예화가 끝날 때까지 침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 한 가난한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배싹도 겨우 마련한 그가 미처 식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줄인 배를 쥐고 식당으로 몰려가는 다른 승객들을 푸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다가 도저히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서 배불리 식사를 합니다. 그 실컷 먹은 다음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그 선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는 밥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원이 우아하게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님이 지불하신 배 싹세는 이미 식대가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나의 주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함과 더불어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 주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영생의 소망에 따라서 언젠가 내가 그 시기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몸을 내가 입겠구나 라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딸 바보 아빠들 많죠. 대표적인 누군가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 딸이 아빠에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아빠 내가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나 이거 갖고 싶은데. 그러면 이 딸이 아빠 귀에 속삭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들으면 안 된다고 할 거니까. 귀에 속삭이면 이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딸이 막 말을 하니까 바보처럼 하악 웃으면서 이제 딸하고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딸의 작은 새끼손가락에 걸고 감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 이제 도장도 찍어야지 그래서 엄지로 이렇게 누르고 손등을 맞대어서 자 복사 이렇게 하고요. 또 앞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또 코팅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아빠가 약속 지키도록 말이죠. 새끼손가락으로 엄지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등으로 복사해서 약속 남겨 코팅해서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실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을 많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성경이 이토록 두꺼워요? 이거 지켜.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거 100가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성경이 지금보다 한 500분의 1은 얇아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이 많으세요.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시고 이렇게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오셔서 우리 마음을 또 터치해 주시고 너희를 사랑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았음을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하면은 끝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그 구절 그 뒤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데 13절에 잠시 같이 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확신해라. 그러면서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도장, 복사, 코팅까지 말이죠. 아까 우리 그 설교 초두에 본문을 읽었던 54절을 여러분 잠시 봐주십시오. 54절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떤 때가 오는데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재의 몸이 부패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몸을 입는, 그렇게 대체하는 그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력했던 지금의 몸이 불멸의 몸, 이 모터 바디로 대체되는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지만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영원히 부패 불가능의 그 몸을 입고 그 영원히 사망 불가능의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없이 부패 불가능한,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상태를 영원히 지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사망이 살아있는 것들을 꿀꺽 집어삼키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시간 되면 사망이 그냥 그를 삼키듯이 죽죠.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은 사망을 삼키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사망을 꿀꺽 삼켜버리고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망이 사람을 꿀꺽 삼켜서 무덤으로, 장례식장으로, 흙으로 변화시키지만,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사망을 꿀꺽 삼키고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사망 자체가 을신거리지 못하도록 꿀꺽 삼켜버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맺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가, 부활의 몸이 어떤 거라고 지금 기억나십니까? 네 가지 차원, 그 내용은 지난번에 설교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몸으로 우리가 변할 것인가? 부패나 변형의 가능성이 없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 몸의 상태는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틀 때, 특히 그 밖에 햇빛이 환하게 비칠 때 이불 한번 털어보세요. 그 먼지 있죠. 물론 집에서 베큐 안 해가지고 생긴 카페트나 그런 먼지도 있지만, 특히 침대 이불보 같은 데 털 때 그 먼지는 저와 여러분의 죽은 세포예요. 어제 침대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나의 몸의 정확한 신체적인 상태는 다릅니다. 10년 전과 다르고 20년 전과 다릅니다. 우리는 변화돼요. 근데 부패나 변형이나 이러한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것이 없는 한번 입은 몸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존재의 영구성, 상태의 영원성, 그 부활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보장되어 있다라고요. 번째, 부활의 몸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자리를 뜨고 싶지 않을 만큼의 장엄하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80억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매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매력과 아름다움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와, 이 사람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일까, 40년 뒤에도 그 소리가 나올까요? 아니요. 그 아름다움과 매력의 변형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이 부활의 몸은 그 매력과 아름다움에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의 몸은 세균이나 종양이나 이런 것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강한 몸입니다. 공기가 없는 것에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한번 입은 이 몸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부활의 몸은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까지 넘나들 수 있는 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로 일곱 배 뜨거워진 그 풀무불, 그 불가마 같은 곳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곳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타야죠. 불이, 불길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그곳에 머리카락 한올 타지 않고 어떤 탄냄새도 없는 상태로 그들이 그릇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요. 세 명이 들어갔는데 아람이 보여요. 뭔가 신기한 것을 보았어요. 왜 불의 세력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르지 못했을까? 왜냐 하면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계신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안에 어떠한 자연적인 그 불의 세력이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불의 세력으로부터 그것을 온전하게 어떤 뭐 울타리를 쳤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리셨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지금 현재 물질 세계 가운데서는 불길 속에 들어가면 타거나 사람이 엄청난 화상을 입고 불구로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장애인으로.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차원의 모든 공간을 어떠한 상태에도 들어가서 어떤 해를 입고 막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누리고 그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몸, 그런 몸을 지금 누가 입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그 몸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지 중요한 것이든지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면 반응을 하는데 사소한 것이든지 중요한 것이든지 나와 관련된 것이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뉴스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서 하버브릿지를 폐쇄하는데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통행을 금지합니다. 저는 웨스트에 살기 때문에 교회 오기 위해서 그 뉴스가 저에게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남쪽에서나 아니면 시내 직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났네. 웨스트까지 이렇게 쭉 돌아서 가야 되니까 훨씬 일찍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내 일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그 주님께서 내가 죄값으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어떤 조치가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 너와 관련이 없는 소식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십자가인가?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사건인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남인서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 20살짜리 남자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을 잃은 그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외부 세상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귀는 잘 들려요. 냄새도 잘 맡고 말도 잘하고 음식도 잘 먹습니다. 운동도 잘해요. 근데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뭔가 만지고 냄새를 맡는 데는 능한데 그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색깔, 색감, 색상 개념입니다. 눈을 뜨거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옷을 만지면서도 야, 이 옷감이 두껍다, 아이고 거칠다, 부드럽네 이런 말은 해요. 그런데 이 옷이 진한 청색이다 이 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눈을 뜬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두리안을 이렇게 쭉 내밉니다. 만져봅니다. 아, 이게 냄새가 이상하네. 화장실 냄새가 나네. 그 말은 해요. 코는 작동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고 왜 끝이 이렇게 끌거려? 이 말은 해요. 그런데 겉은 푸른색인데 안은 노란 과육이네. 그 말을 못해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색깔의 세계를.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언제 푸른색, 노란색, 베이지색을 알 수 있게 될까요? 눈을 뜨는 순간. 그것을 개안 수술을 했든지 어떤 뭐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났든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색깔과 색상을 그는 다양한 그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믿겨지긴 하는데 그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부패되지 않고 죽지 않은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어지기는 하는데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만져지는 세상, 경험되어지는 이 세상이 훨씬 더 친근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느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면 세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사람도 믿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런 소망을 품고 다가오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사실과 관련된 세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투해 주셔서 각각에게 현실이 된 각각의 삶 가운데 연관된 이 진리, 이 리얼리티를 주님 알 수 있도록 깨달아 붙잡을 수 있도록 열망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